여기는 재림교회 월드라디오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이메일 주소는 bible@awr.org입니다. 또는 WhatsApp +122422207777로 전화해주세요. 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5월 5일 일요일. 두 증인. 요한계시록 11장 3에서 6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발견한 두 증인의 다섯 가지 특징을 나열해보라. 스가랴 4장에서 선지자는 황금 등잔대 양쪽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다. 이는 요한계시록 11장의 이상과 같은 모습이다. 스가랴는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를 상징한다고 말한다. 감람나무는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여 등불이 계속 빛을 발하도록 한다. 이것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기록한 시를 생각하게 한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된 이상은 세상을 밝히기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묘사하고 있다. 이 두 증인은 예언을 하고 그들의 예언한 대로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한다. 그들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재앙으로 땅을 친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이 가뭄을 해결하지 못할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비가 다시 내렸다.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 사람들에게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등의 온갖 재앙으로 애굽을 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려는 자들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불씨에 삼켜질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 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선언한다. 그분의 말씀은 그 입의 불과 같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구약성경이 당신에 대해 증거한다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또한 복음이 온 세상에 증언될 것이며 신약은 구약과 함께 그 증언의 기초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는 이 두 구절에서 사용된 증인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가 사용된다. 이 두 증인은 누구인가? 기록된 성경의 모습과 요한계시록 11장에 제시된 특징을 고려할 때 우리는 두 증인이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교훈입니다. 요한의 이상에서 두 증인은 세상을 밝히기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다. 묵상.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약 성경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구약 성경은 현대의 우리와 상관없고 필요 없게 여기는 태도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적용.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과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두 증인으로 표상된 신구약 성경. 선지자는 두 증인에 대하여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였다. 또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대표한다. 구약과 신약은 다 같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원과 영속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인들이다. 그 두 성경은 또한 구원의 계획을 증거해준다. 각시대 대쟁투 267. 주님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도 역사하여서 빛을 발하며 능력 있게 일하는 증인처럼 이 시대를 위해서 일하고 진리를 전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요압의 모습 속에 보여지는 죄의 모습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압의 모습 속에 보여지는 죄의 모습 세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9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로 7절입니다.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 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우린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욥의 모습 속에 보여지는 죄의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욥이 가지고 있던 상대적 개념의 공의가 바로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핀 내용은 욥이 가지고 있던 품성에 대한 오해가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셋째는 욥이 가지고 있던 교만이 죄의 모습입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교만이 죄의 모습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7절입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7절에서 전반부에 권고만 있었더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장군으로서 왕과 군사들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과 오해를 중간자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유의 말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중간자 입장을 벗어난 협박 같은 말을 이어서 말했습니다.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확신에 찬 협박을 요압은 하나님적 권위를 이용하여 더욱 압박하였습니다. 즉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의 말은 요압으로서의 분수를 넘어선 것입니다. 왕과 군사 사이의 조정자의 입장을 벗어난 협박 수준의 발언이었습니다. 요압이 이런 협박 수준의 발언을 다윗 왕에게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 왕의 왕됨은 자신을 포함한 군사들의 절대적 도움 때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없으면 그 순간부터 다윗 왕은 고생이고 낭패를 당할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합리적인 생각처럼 보입니다. 백성 없는 왕은 있을 수 없고 백성들의 도움과 협조 없이는 왕으로서의 처신을 할 수 없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한 가지 놓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여지는 도움과 세력은 분명히 사람들이지만 다윗을 세우시고 인도하신 분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했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생각과 시도는 그것이 아무리 사람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생명 없는 무의미한 그래서 곧 무너질 바벨탑과 같은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기로 결의한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이 매우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일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고 왜 대다수의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 11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래서 그들은 노아홍수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 당시에 홍수를 내리신 것처럼 또 그렇게 많은 비를 내리신다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늘보다 더 높은 탑을 쌓아서 그 위로 올라간다면 홍수도 어쩌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모든 그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드디어 바벨탑을 쌓기로 동의했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홍수를 경험함으로 홍수를 이길 하늘까지 닿을 탑을 만드는 일은 합리적인 생각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한 가지 놓친 생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더 이상은 비가 사람들을 모두 멸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합리적이고 안전하다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은 반드시 교만으로 흐르게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것이 맞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모든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생명으로 가게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틀린 생각이며 인간의 교만일 뿐입니다. 요압도 다윗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생각함으로 요압 자신과 그의 군사들이 다윗을 지금까지 인도한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고 그런 교만이 다윗 왕에게 협박 수준의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단이 가졌던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에스겔 28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사단이 교만했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그가 가진 지식이 그를 교만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은 원치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품성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어야만 이 우주의 질서가 잘 운영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품성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주시는 무조건적 품성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자칫 우주의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그는 매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도 그 능력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스벨이 하나님을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받아들이지 않자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눔으로 이어진 절대적 관계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능성만이 남게 되는 상대적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을 배제하니까 그것은 지식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만으로도 너무나 훌륭하여 우주를 다스리기에 충분한 것처럼 사단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놓친 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지식은 생명 없는 지식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놀라운 것은 그 지식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에 기초되어진 지식이므로 생명 있는 지식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배제한 채 자신의 상대적 사랑을 기초로 한 지식은 사망적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생명의 창조주로 받아들이지 않자 그가 알게 된 지식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지혜보다 더 낫다고 확신하게 되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지혜로서는 우주를 다스릴 수 없고 우주가 파괴될 것이라고 판단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사상은 피조되어진 존재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력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배제한 채 지식만 가지고는 상대적 개념의 사랑이 더욱 합리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얹었고 자신의 생각이 더욱더 높고 합리적이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길다 하도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생명이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여 떠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그것은 자신의 생명의 근원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생명이 끊쳐지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사단이 선택한 그 결과가 이사야 14장 15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주검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확신하지 않으면 교만으로 흐르게 됩니다.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본주의적 합리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사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먼저 잠언 16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교만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도 스스로는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도 스스로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면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사망에 가두는 꼴이 됩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품성이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는 능력이며 그것이 바로 생명이 됩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럴 때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신분과 가진 것에 대한 교만 속에 빠졌을 때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여기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말씀처럼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인의 괴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러므로 자신은 하나님이 더욱더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그는 느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교만을 자주 경고하셨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난 두 시간과 오늘에 걸쳐서 요압의 모습 속에서 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상대적 개념의 공의가 죄의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품성에 대한 오해가 죄의 모습이었고 세 번째는 교만이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동일한 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런 죄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생각을 바꾸시고 교만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통해 늘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또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장 임봉경 목사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와 진리의 성령의 깊은 감동이 함께하시어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엘렌 화이트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 뭐라 말했는가라는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엘렌 화이트는 인성에 대해서 매우 실제적인 견해, 즉 엘렌 화이트는 인성이 분명히 실제적인 것, 실제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로마서 8장 3절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6절에 자신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다라는 구절에 나온 주요 표현들 외에 다른 구절에 나오는 표현들도 사용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7절에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 히브리서 2장 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 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가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또 히브리서 5장 2절에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또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사야 53장 4절 우리의 질고를 지고.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마가복음 1장 12, 13절 이 복음서에서는 사탄에게 받은 그리스도의 시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야곱의 사닥다리 밑부분의 가로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가 거룩한 자로 불릴 것이라고 마리아에게 통고된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이 성경의 구절들이 엘렌 화이트 부인이 인성을 묘사하면서 사용한 구체적인 성경의 구절들입니다. 자, 이런 성경절에 대한 이해가 각기 다르면서 제링교 안에 논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분명하게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직접적인 성경적인 용어나 또 표현 그리고 개념에 기초하여 그리스도의 인성의 실제성을 강하게 지지했을 뿐 아니라 그 인성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의 생애와 그분의 죽음에 구원하는 효력 또 중보를 통하여 반응하는 죄인 개인들에게 구원을 역동적으로 적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가르쳤습니다. 다음에 요약된 것은 그녀가 그리스도의 인성에서 흘러나오는 구원과 관련된 주요 개념들이라고 이해한 사항들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엘렌 화이트이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련된 개념들이에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성의 인성의 옷을 입으시고 우주 앞에 타락하지 않는 세계 앞에 타락한 세상 앞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셨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인성은 참으로 실제하는 것이었고 바로 이 인성 안에서 그분은 타락할 수 있는 매우 실제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참으로 실제적인 시험을 당하셨다. 셋째,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인간과 동일한 입장에 처하심으로써 시험을 성공적으로 저항하는데 인류를 동정하시는 모본이 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능력의 나눠주심에 의존하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들도 모든 시험을 넉넉히 성공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점을 엘렌 화이트는 거듭하여 지적했습니다. 넷째, 그리스도의 인성의 무죄성과 온전한 순종은 그분의 속죄의 희생에 효력을 주는 데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다섯째, 그리스도께서 받은 모든 시험의 기초는 그분의 내재된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여 모든 시험의 세력이 가까이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싶은 열망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타락한 인간의 품성보다 훨씬 탁월했던 그분의 품성이 사실상 그분이 시험을 정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와 다른 독특한 어떤 그런 품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유혹을 저항하는 그 강도가, 그 유혹의 강도가 더 강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분의 완전한 신성과 더불어 그분의 인성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효력 있는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을 부여했다. 일곱 번째,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은 타락하지 않은 모든 세계 그리고 타락한 인류에게 사람이 하늘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또한 사람이 그것들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하는 사단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음을 실제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하셨다. 지금까지 말한 일곱 가지의 개념들이 엘렌 화이트 부인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취하신 지는 의미들로 말한 것입니다. 사실 그녀가 한 주된 기여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 다른 그녀의 초기 진술들에서 이미 다 부각이 된 것입니다. 이 인성에 대한 그녀의 첫 번째 진술이 1858년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끼친 세 가지 중요한 기여는 첫째, 그리스도의 인성의 실제성. 둘째,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넘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실. 셋째, 그녀가 그리스도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이나 죄된 모양과 그분의 본성의 무죄성 사이에 매우 신비하게 존재하는 균형적인 관계를 서로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엘렌 화이트 부인이 기여한 중요한 기여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심각하고 끈질긴 논란의 진원이 된 것은 바로 이런 신성과 인성, 이런 두 본성 사이에 있는 매우 신비하게 존재하는 이 균형적인 관계, 이 관계를 조정하는 방식과 관련되어 논란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1950년대 중반에 Questions on Doctrine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재림교회 교리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는 책인데요. 이 출판이 되면서 열띤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그 논란이 만족스럽게 해결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해묵은 논쟁에 관련된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본성을 참으로 그리고 실제로 취하셨고 또 생각으로든 행동으로든 죄를 짓지 않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엘렌 화이트가 사용한 죄된 본성, 다시 말하면 sinful nature라는 표현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sinful nature를 취했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와 똑같은 죄악으로 기우는 성향을 가진 그런 본성을 가졌는지 아니면 좀 독특한 본성을 가졌는지에 대한 논란입니다. 이와 관련된 해석의 주의 견해들을 살펴보기 전에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엘렌 화이트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련된 문제, 즉 죄된 본성, sinful nature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현대 진리의 기둥이나 또는 지게패 수준으로 끌어올린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엘렌 화이트는 이 그리스도의 인성론의 이것이 이 죄된 본성이 뭐냐, 예수님께서 죄된 본성을 어디까지 취했냐 하는 이런 인성론에 관한 이 문제가 현대 진리의 기둥이나 또는 직역표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통찰력 있는 진술을 많이 남겼지만 재림교회 내의 다양한 학파 가운데 어느 쪽도 이런 진술들을 해석하는 데 설득력 있는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전체 전통도 이와 유사한 난국에 처했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상황을 보고서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기독교 정통파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과 신성의 실제성은 분명하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3절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 sinful flesh라는 이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는 역시 의견이 분분합니다. 과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일반적으로 재림교회 내에 두 가지 주요 해석 학파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인성을 타락 전 인성과 타락 후 인성으로 보는 견해들입니다. 한 무리는 예수님의 인성이 타락 전 인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한 무리는 타락 후의 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타락 전 학파와 타락 후 학파라는 이런 기술적인 표현들은 분명하게 상이한 해석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 학파들 중 어느 쪽도 그리스도의 인성이 전적으로 타락 전에만 속하거나 또는 전적으로 타락 후에만 속한다고 말하고 싶어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 양쪽 학파가 엘렌 와이스의 입장을 묘사할 때 동일성 또는 하나됨, identity, 타락 후의 요소들이죠. 와 또 독특성, 영어로 uniqueness, 타락 후, 전의 요소들입니다. 이 독특성과 동일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컨대 그녀가 시험을 대처하고 저항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인간의 위대한 모본으로 말했을 때는 서로 하나됨, 동일성을 가리키는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속죄와 중보를 위한 무지한 희생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업에 관해 말할 때는 그분의 인성에 독특성을 부각시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그녀의 이해에는 이런 두 가지 요소가 매우 폭넓게 혼합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효력 있는 속죄 희생과 죄인을 위한 중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효력 있는 모본이자 동시에 그분의 인성에는 전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자신을 죄된 인성과 하나가 되게 하려면 죄 있는 육신 또는 타락한 인간 본성, the sinful flesh 또는 fallen human nature, 성경과 연예신이 사용한 이 표현과 어느 정도까지 같아야 하는가, 이것이 이슈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8장 3절에서 말하는 sinful flesh, 죄된 육신 또는 화이빈이 표현한 fallen human nature, 이 타락한 인간 본성, 이것이 이 표현이 속죄 희생과 죄인의 중보를 제공하는 분으로서의 그 인성과 또한 우리의 모본이자 동시에 그분의 인성에는 전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자신과 죄된 인성을 하나가 되기라. 이것이 이 용어들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까? 과연 어느 정도 타락하고 어느 정도 죄된 것인가? 이것이 논란의 초점입니다. 참 쉬운 문제가 아니죠. 자, 이 논란의 전반적인 배경으로 기능하는 것처럼 보이는 쟁점이 우리 주님의 인성에 관한 잘못된 견해들과 관련된 엘렌 화이트의 진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인간이 사탄과 투쟁할 때 소유할 수 없는 능력을 그분의 인성에 부여하면 우리가 그분의 철저한 인성에 손상을 입히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타락전 학파와 타락후 학파의 해석자들은 그분의 철저한 인성에 손상을 입힘으로써 받을 수 있는 혐의에서 벗어날 입장을 발전시키려고 계속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두 학파들의 차이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